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오늘 베이징에서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에는 군병력 12,000여 명과 500여 대의 무기 장비,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열병식에서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D와 둥펑-26,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31A, 주력 전투기인 젠-11과 젠-15, 그리고 방공미사일 시스템 홍치-6과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홍젠-10 등이 공개됐습니다. 열병식에는 러시아와 몽골 등 11개 나라 병력이 직접 참여했고 한국 등 14개 나라는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이 오늘로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오늘 난민들의 부다페스트 역사 진입을 제지하지 않았지만 열차 운행이 중단돼 난민들은 갈 곳을 잃은 상태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탈출해 헝가리로 유입된 수백 명의 난민들은 지난 이틀간 경찰의 제지로 부다페스트역에 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번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한편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은 어제 난민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유럽연합의 난민 처리 규정에 대한 재검토, 국가별 공정한 난민 수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9개 나라에서 내전과 폭력 사태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1,300만 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폭력 사태가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급증시키는 새로운 수준의 파멸 단계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학교가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피난민 등이 학교를 쉼터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등하굣길이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미국과 과테말라의 오토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이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실은 오늘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이 임기를 4개월에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테말라 법원은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은 과테말라 정가에 큰 반향을 몰고 온 관세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더 라인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부통령과 장관 6명이 줄줄이 옷을 벗었습니다.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은 지난 2012년부터 집권했으며 과테말라는 오는 6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 국가로 두 번째 선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라이베리아에서 마지막으로 에볼라 확진 판정이 나온 지 42일간 추가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라이베리아를 또다시 에볼라 종식 국가로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앞서 지난 5월 9일에도 에볼라 종식 국가로 선언됐었지만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안 돼 또다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의 집중관리가 재개됐습니다. 그 사이 적어도 5명이 추가로 에볼라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상에서 탑승인원을 초과한 선박이 폭풍으로 전복돼 적어도 13명이 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오늘 사고 선박이 해안도시인 사박 인근에서 전복됐다며 탑승자들은 주로 고향인 수마트라 섬으로 가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침몰한 선박에 약 100여 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현장에 구조선과 항공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2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 태난면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상호 존중, 평등 상추, 화평 발전.
이번 열병식에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도 참관을 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 최근 남북관계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천안면 광장에서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번 열병식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3일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진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열병식을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참관했습니다. 황금색 상의를 입은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중국의 상징인 태난먼 성루에 올랐습니다. 이 성루는 1954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바로 옆에서 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은 광복 70주년 그리고 한중수교 23년 만에 두 나라 관계의 달라진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태난먼 광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 주석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혈맹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였습니다. 시 주석의 왼편에는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시 주석의 오른쪽 맨 끝에 자리에 불편해진 북중관계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서방국가 정상들은 거의 불참했습니다. 유럽연합 28개 국가들 가운데는 체코의 밀로스 제만 대통령만 참가했습니다. 베이징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시작된 행사는 기념 촬영에 이어 축포 발사, 중국 국가 연주, 국기인 오성홍기 개양, 그리고 시 주석의 연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 주석은 기념사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과 함께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존중, 평등 상추, 화평 발전.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 발전, 그리고 평화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게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평화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변 국가들의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또 일제의 침략으로 중국인이 겪은 피해와 희생을 부각시키면서도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행사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진 열병식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열병식에는 군병력 12,000여 명과 500여 대의 무기장비, 그리고 200여 대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1D와 둥펑 26,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31A, 주력 전투기인 젠11과 젠15, 그리고 방공미사일 시스템 홍치6과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인 홍젠10 등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략미사일인 둥펑 31B와 둥펑 41, 중국판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젠20과 젠31 등 최신의 전략무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런 군사력 과시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 포위망 구축 시도에 반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안보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병식은 70분 정도 진행됐고 베이징 상공에서는 첨단 군용기들의 화려한 에어쇼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러시아와 몽골 등 11개 나라 병력이 참여했고 한국을 비롯한 14개 나라 참관단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참관한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특히 열병식의 의미와 앞으로 동북아 등 국제정세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상진 광운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집권한 뒤에 대외적으로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이번에 세계 49개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베이징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런 세계 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향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제 우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또 주변 국가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시진핑 주석이 대외적으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평화적인 발전의 어떤 길을 걷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내적으로도 중국은 이 56개 민족의 통합 또 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번 전승 기념 행사를 거대하게 거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네.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이 위대한 중화민국을 건설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중국의 지도부가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국가를 영도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중국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거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불참을 했는데요. 이들 나라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이 미국은 항일 전쟁에 참전한 가장 중요한 국가였었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행사에 사실은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사실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행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번에 중국의 이런 행사가 큰 성공을 거둔다면 중국이 정말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강대국의 이 어떤 출현을 바라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이런 행사에 뭐랄까 들러리를 서는 것이 미국의 국가에게 과연 부합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군사적인 강대국 또 세계적인 강대국을 선언하는 자리에 미국이 참석하는 것은 좀 불편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번 이 중국의 행사가 일본의 어떤 침략 행위를 비판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행사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 내 보수 우익화 그런 여론을 발판 삼아가지고 군사 재무장 노선을 추구하는 아베 총리가 중국이 거행하는 이번 항일전쟁 승리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번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고심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고요? 또 이번에 참가를 함으로써 얻은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고 또 일본과도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박근혜 정부의 이 중국 그 이 전승절 기념 행사 또 열병식 참가는 이 향후에 이것이 한미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또 한일 관계에 이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 이런 것들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가 결정을 좀 이 미뤄왔는데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고 또 북한이 이 그 한국에 대해서 군사 도발하는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또 한국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북한 문제 또 한반도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지금은 이 그 중국 경제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말이죠. 이러한 이 안보 문제 또 경제 그 협력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성과는 이 뭐였을까 이렇게 보면 우선 그 이번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중국 이 기념행사 참가를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또 나아가서 이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도 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네.
이번 이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 또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 도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이 건설적인 그 협력 어떤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는 이제 이 한중일 간의 이 삼국 간의 정상회담을 연내 개최하자라는데 중국 측으로부터 뭐랄까 이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한국과 이 중국 간의 문화 협력을 이 더욱더 확대해 나가자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한중 간의 문화 협력 기금을 설치하는 데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졌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중국 이 방문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북한 문제 또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떤 공감대 그리고 한중 간의 이 경제 협력 그리고 한중일 3국 간의 이 정상회담 조기 개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열병식의 의미에 대해서 신상진 광운대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린 천안면 광장은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중국 근대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행사들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특히 김일성 북한 주석이 과거 마오쩌둥과 함께 섰던 천안면 성루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한 것은 한중 관계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천안면 광장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중국이 3일 군사 굴기를 과시한 태난먼 광장은 중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명나라 영락 18년인 1420년에 승천문으로 세워졌다가 1651년 청나라 순치 때 천하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의 현 태난먼으로 재건됐습니다. 100만 명 이상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의 광장 규모 때문에 이곳에서는 닫혀있던 자금성 문이 열린 뒤 중국 근대사의 역사적 행사들이 많이 열려왔습니다. 1919년 반봉건주의 혁명운동인 오사운동이 이곳에서 시작됐고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를 선포하는 첫 열병식이 1949년 10월 1일 역시 태난먼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와 주더 등 혁명 동지들과 태난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인민이 일어섰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후 1959년까지 열병식을 계속했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54년과 59년 두 차례 초청돼 태난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3.1 중국 지도자와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참관한 겁니다. 이는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중 관계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중국의 태난먼 광장 열병식은 1959년 이후 멈췄다가 덩샤오핑이 1984년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건국 50주년인 1999년과 60주년인 2009년에 태난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전례로 보면 중국의 열병식은 2019년에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중화민족의 부흥을 과시하는 이른바 대국굴기의 목적으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태난먼 광장은 중국의 민주화 성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9년 태난먼 광장에서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 등 시민들의 시위를 탱크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유혈 진압으로 적어도 수천 명이 사망했지만 중국 당국의 강경 조치로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도 이 시위를 언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들과 예술가들은 태난먼이 공산당 정부의 업적 과시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난먼이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국민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생물방어연습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됩니다. 한국국방부는 이번 생물방어연습에 양국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40여 개 기관의 생물방어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연습 시연에서는 생물학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환자 이송과 현장 통제, 역학조사 등 모든 대응 과정을 지침에 따라 보여줄 계획입니다. 미한 생물방어연습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함께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에 나설 수석 대표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북측은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수석대표를 맡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에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때도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정례화 방안과 함께 서신 교환과 하상 상봉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상봉 정례화에 그치지 않고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북 5도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를 합의해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매년 4천여 명 이상이 숨지고 있어 지금과 같은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살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 이산가족의 54%로 지난 15년 동안 하루 평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19차례 이뤄져 18,000여 명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지만 이는 전체 이산가족의 15%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입니다.
일단은 19차까지 진행된 거는 대면 상봉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상 상봉은 7차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남측은 12,297명, 북쪽이 6,502명이에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이 지난 22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전달에 비해서도 17% 증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이 8월에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지난 1년 10개월 사이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2일 VOA에 지난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3만 3천여 명에게 3,785톤의 영양강화식품과 콩, 식용유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올 들어 최고일 뿐 아니라 2013년 11월 4,200톤을 분배한 이후 1년 10개월, 즉 22개월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또 한 달 전인 7월과 비교해도 지원을 받은 주민 수가 61만 6천여 명에서 73만 3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식량 규모도 17%가량 증가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7월에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1만 6천여 명에게 3,231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었습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일 뿐 아니라 전달인 지난 6월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두 달 동안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가뭄과 수해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고려한 것인지 묻는 VOA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달 18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만 톤의 식량을 제공한다는 세계식량계획의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87개 시군에서 식량 지원을 하던 것을 69개 시군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6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기한으로 진행했던 영양지원 사업이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해 취약계층 180만여 명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자강도를 제외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 69개 시군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8월 31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597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여성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진행하는 세계 여성 정치범 20명 석방 촉구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여성 정치범 등 세계 저명한 여성 정치범 20명에 대한 석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세계 여성 정치범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 수많은 여성 정치범들이 있지만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N 세계여성회의에서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 등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진 지 20년을 맞아 2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20명 가운데는 북한의 여성 정치범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다른 19명의 여성 정치범은 실명을 밝힌 반면 북한의 여성 정치범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일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Number one, there are so many political prisoners that singling any one woman out or girl.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어느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의 범위와 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또 특정 개인을 선정할 경우 그 개인에게 닥칠 위험이 너무나 크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수감돼 있다며 수용소의 여건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고 수감자들은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석방을 요구하는 20명의 여성 정치범에는 중국의 첫 여성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왕유 씨와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유 씨,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 변호사의 아내인 류사 씨 등 중국인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밖에 에티오피아인 3명, 아제르바이잔과 미얀마, 베트남인 각각 2명, 이란과 에리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우크라이나, 시리아 각각 1명 등에 대해서도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미국 정부가 단지 이들 20명의 여성 정치범들의 석방만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these 20 women only represent a tiny fraction of the women currently being
이들 20명은 현재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수많은 여성들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20명의 여성 정치범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수감자들의 가족들에게 미국 정부가 잊지 않고 석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정부 인터넷 웹사이트와 파워 대사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 9월 한 달 동안 주중에 매일 한 명씩 이들 20명의 여성 정치범들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최근 남북관계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2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이번 방한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이 같은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남북관계 새로운 진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연 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한국 정부 관계자와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9일 연세대학교에서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013년 8월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 자격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취임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란 핵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협상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세밀한 합의를 이란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란 핵 합의와 20년 전 북핵 합의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일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이란 핵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거론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서는 사쪽에 불과하고 플루토늄 문제만 다루고 있는 반면 이란과는 159쪽에 걸쳐 핵무기 보유로 통하는 모든 경로에 적용될 수 있는 세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겁니다.
The agreement with North Korea was four pages and only dealt with plutonium. Our agreement with Iran runs 159 detailed pages.
케리 장관은 특히 이란 핵 합의가 북핵 합의와는 달리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추가 의정서에 투명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s specifically grounded in the transparency rules of the IAEA's additional protocol, which didn't
케리 장관은 20년 전 북한과 협상할 당시에는 이 같은 규범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규범은 특히 북한과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당시 합의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앞서 한반도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중국 베이징에서는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중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태난면 광장에서 오전 7시에 시작해서요, 7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대표 5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과 함께 태난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서 시 주석의 오른쪽 바로 두 번째에 앉았습니다. 또 행사장이 입장할 때는 시 주석과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고요. 기념 촬영 때도 시 주석 부부의 바로 왼쪽에 섰는데, 반면 북한 대표로 간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열병식을 참관할 때는 앞줄 오른쪽 맨 구석에 앉았고요. 기념 촬영 때는 두 번째 줄에 섰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자리 배치는 한중 관계 또 북중 관계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가깝지만 북중 관계는 불편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는요,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고요. 특별기로 모스크바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룡해 비서가 그것도 민항기를 갈아타가면서 베이징에 다른 정상급 인사들보다 하루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중국이 최 비서를 정상급 인사로 예우하긴 했지만 북중 간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 거란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러시아 전승절 당시에는 윤상현 의원이 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간 것도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올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7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 날짜가 다른 점이 특이하군요.
네, 2차 세계전 당시에 독일이 5월에, 일본은 8월에 각각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의 막을 내렸었죠.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독일이 항복한 5월 8일을 전승절로 정했고요. 한편 중국은 일본의 항복 문서를 전달받은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하면서 이름도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광복전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이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서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외에 또 어떤 나라 정상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각국 정상급 지도자 3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이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 정상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요. 유럽에서 체코의 밀로스 제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대신 서방 국가들은 정부 고위급 대표를 보냈는데요. 미국과 독일은 주중 대사가 참석을 했고요. 프랑스는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 영국은 케네스 클라크 전 법무장관을 대표로 열병식에 보냈습니다.
네,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참석을 했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1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가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에 불만을 표했었죠.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 하지만 반 총장은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면서 즉각 참석 의지를 밝혔고 이번에 열병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이 51개국에 열병식 초청장을 보냈고 일본과 필리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열병식에 일본 정부의 공식 대표는 없었고 무라야마 도이치 전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테난맨 성루에 각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원로들도 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의 오른쪽에는 각국 정상급 지도자 또 국제기구 대표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앉았고요. 왼쪽에는 공산당 원로들이 앉았는데, 시 주석의 왼쪽으로는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 순으로 앉았고, 이어서 원자바오 또 주룽지 리펑 같은 전 총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장쩌민 전 주석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장 전 주석의 일부 측근들이 부패 혐의를 받고 또 일부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 이 장 전 주석 본인도 부패 연루 소리 나돌았는데 오늘 열병식에서는 건재를 과시하고 있고요. 또 이들 원로들을 이 테난먼 성류에 배석시킨 것은 이 대내외에 공산당 지도부에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봤고 오늘 열병식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이 시주성 내외와 주요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에 이어서요. 56문의 예포가 70발의 축포를 발사하면서 열병식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한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또 중국 국가가 연주되고 국기인 오성기가 개영됐고요. 계속해서 시주석의 기념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진행됐는데 70분간 계속된 열병식에는 12,000여 명의 병력과 500여 대의 무기 장비 또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군인들의 행진에 이어서 탱크와 무인기, 전투기, 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또 역설적으로 열병식이 끝날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수천 마리의 비둘기와 7만 개의 풍선이 하늘로 날려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오늘을 휴무일로 지정을 했는데 테난먼 광장에는 19,000여 명의 중국인들이 열병식을 보기 위해서 나왔고요. 방송들도 이른 아침부터 열병식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자, 베이징이 원래 대기 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하늘이 구름이 좀 끼긴 했지만 아주 쾌청했다죠?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차량 운행과 공장 가동 등을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인데요. 베이징에서는 차량을 절반만 운행하는 홀짝제를 강제로 시행했고 또 베이징은 물론 이 텐진시 또 1000km 가까이 떨어진 허난성까지도 이 공장 12,000여 곳의 문을 닫고 건설 현장 9,000여 곳의 공사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에 기념사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열병식은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였지만 시 주석의 기념사는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전쟁이라는 역사의 비극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면서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중국은 결연히 평화 발전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중국이 어디까지 발전한다고 해도 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영토 확장도 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중국이 과거에 겪은 비참한 상황을 다른 민족에 강요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오늘 연설에서 병력 감축 계획도 밝혔다고요?
네, 시 주석은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조국의 안전과 평화,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는 사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병력 30만 명을 감축할 거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열병식에는 어떤 무기들이 선보일지도 관심이 높았는데요.
네, 이 앞서 중국 군당국은요. 열병식에 나올 무기들이 모두 중국산이고 84%는 최신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군의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에서 운영하는 미사일도 등장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오늘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 중에서도 이제 첫선을 보인 둥펑 21D 탄도미사일이 가장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 정도고요. 이 태평양의 미군 항공모함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고 중국 관영 매체도 항공모함 킬러 이렇게 불러온 미사일이죠. 또 이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에 달하는 이 미군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 둥펑 26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최신의 전략 미사일은 공개하지 않았다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열병식에서 이 사거리 11,200km로 미국 본토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는 둥펑 31A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나왔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최신 개량형인 이 둥펑 31B 그리고 다탄두 미사일로 알려진 둥펑 41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개할 경우에 이 재원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게 아니냐 아니면 또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이 군용기 200대도 열병식에 나왔다죠?
그렇습니다. 공중에서는 전투기와 폭격기, 함재기, 해상 초계기, 공중급유기, 또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등장을 했는데요. 주력 전투기인 젠10, 젠11 등이 하늘을 갈랐고 또 함재기인 젠15가 관심을 모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시범 비행 장면이 조금 공개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열병식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판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젠20, 젠31 이런 최신의 전략 무기는 오늘 열병식에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대한 외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국내외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사회가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 주석의 이제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병력 30만 명 감축 발언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발언으로 전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사실 이 세계 최대인 230만 명의 병력에서 30만 명을 줄이더라도 200만 명으로 여전히 1위고요. 또 오늘 양위진 중국 국방 정부 대변인은 이 30만 명 감축 계획에 대해서 주로 노후 장비 부대 축소, 조직 구조 조정, 또 비전투 인력의 감축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후됐거나 불필요한 병력을 구조 조정하는 차원이고 오히려 이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군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또 외신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달라진 한중 관계, 또 달라진 북중 관계의 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서 즉각 불편한 반응을 보였더군요.
그렇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요, 시 주석이 오늘 기념사에서 양국 간 화해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래지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번 열병식에 대한 반응은 없었고요.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차 대전 종전 70주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10만 명이 넘는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면서 이들을 비롯한 모든 이 참전 미군 장병들에게 결코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 과거 적에서 70년이 흐른 지금은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발전한 일본과의 관계는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병식에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열렸다 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열린 이 전승절 열병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두 정상 간의 세 번째 회담이 오늘 열린 겁니다. 두 정상은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의 주요한 전장이었고 또 가장 큰 희생을 치렀고 승리에도 큰 공을 세웠다면서 올해 양국 정상이 서로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세계 지역과 평화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병식 기념사에 이어서 다시 평화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또 중국은 두 나라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국 매체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외교와 인프라 또 교육, 에너지, 투자,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20여 건의 협력 문건에 두 정상이 서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중국의 오늘 열병식에 큰 인상을 받았다면서 올해 두 나라 군대가 서로의 전승 행사에 참석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열병식에서 평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지역 모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18도, 최고 28도, 강계 최저 18도, 최고 27도, 해주 최저 20도, 최고 28도, 개성 최저 19도, 최고 28도입니다. 함흥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5도, 장지는 구름 많고 최저 10도, 최고 18도, 해산도 구름 많고 최저 14도, 최고 23도입니다. 선봉 역시 구름 많고 최저 15도, 최고 26도입니다. 원산은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이 많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이 약간 끼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가끔 구름 많겠으나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내일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오늘 베이징에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에는 군병력 1만 2천여 명과 500여 대의 무기장비,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열병식에서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D와 둥펑26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31, 그리고 주력 전투기인 젠11과 젠15 등이 공개됐습니다. 열병식에는 러시아와 몽골 등 11개 나라 병력이 직접 참여했고 한국 등 14개 나라는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이 오늘로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오늘 난민들의 부다페스트 역사 진입을 제지하지 않았지만 열차 운행이 중단돼 난민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탈출해 헝가리로 유입된 수백 명의 난민들은 지난 이틀 동안 경찰의 제지로 부다페스트역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번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한편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은 어제 난민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유럽연합의 난민 처리 규정에 대한 검토, 국가별 공정한 난민 수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9개 나라에서 내전과 폭력 사태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1,300만 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폭력 사태가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급증시키는 새로운 수준의 파멸 단계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학교가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피난민 등이 학교를 쉼터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등하교길이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 2차 예선에서 라오스를 8-0으로 대파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G조 2차전에서 라오스를 상대로 무더기 골을 뽑아내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5명의 공격진이 배치된 한국팀은 경기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라오스를 밀어붙였고 경기 시작 9분 만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전반 11분과 30분 모두 3골을 기록했고 후반전에도 내리 5골을 성사시키는 등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홀로 3골을 넣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 미얀마를 누르고 월드컵 2차 예선에서 2연승을 기록한 한국팀은 승점 6점으로 G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8일에는 레바논과 3차전을 치릅니다. 중미국과 과테말라의 오토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이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실은 오늘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이 임기를 4개월에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테말라 법원은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은 과테말라 정가에 큰 반향을 몰고 온 관세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은 지난 2012년부터 집권했으며 과테말라는 오는 6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말레이시아 해상에서 탑승 인원을 초과한 선박이 폭풍으로 전복돼 적어도 13명이 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사고 선박이 해안 도시 사박 인근에서 전복됐다며 탑승자들은 주로 고향인 수마트라 섬으로 가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침몰한 선박에 약 100여 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현장에 구조선과 항공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2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